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솥으로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하여서 레위기 1장 말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사 그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번제를 통하여서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은 예배자들에 의해하여서 준비되고 드려져야 한다. 이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또 짐승을 각을 떠서 이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 번제를 통하여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소제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시면 cereal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grain offer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이제 번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cereal offering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cereal 하면 왠지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잖아요. 아침에 우유에 말아먹는 그 cereal 곡식으로 드리는 그래서 cereal offering 제가 이렇게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제는요. 매일의 이 공적 번제로 함께 드려졌습니다. 번제와 소제가 매일의 공적인 제사로 함께 드려지곤 했다라는 말씀들이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도 그렇고요. 또 여호수아 22장 23, 29절이나 사사기 13장 19, 23절, 열왕기상 8장 64절, 열왕기하 16장 13절, 15절 이런 여러 가지 구절에서 번제하고 소제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예들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레위기에도 번제가 1장에 소개되고 나서 이후에 2장 바로 이어서 소제가 설명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여러분께 이미 오버뷰로 설명해드린 것처럼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가 여호와께 태워져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묶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번제 이후에 소제가 2장에 이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였고 매일의 공적 번제는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 케이스들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 정도만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곡식의 가루와 기름이 소제로 드려지는 주요 재료가 됩니다. 곡식 그 자체로 드려지지 않고 곡식이 가루로 만들어져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의 가루 자체로 드려지기도 하고 또는 곡식의 가루로 어떤 요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요리였냐? 기름이랑 섞어서 화덕에 구워진 것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죠.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5절에 보시니까 또 다른 스타일의 요리가 나옵니다. 번철에 부친 것으로, 다른 말로 팬에 구워진 것으로.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솥에 삶은 것으로 이런 기록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삶거나 기름에 굽거나 튀겨지는 이런 종류로도 드려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루 그 자체로 드려질 수도 있었고 요리가 된 상태로 구워진 것이든 지져진 것이든 튀겨진 것이든 쪄진 것이든 어쨌든 간에 곡식의 가루의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다. 그리고 추수의 때에는 이건 말고도 볶아서 그것을 이렇게 빻아서 찌은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다라고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었지만 11절,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보니까 곡식이 요리되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소금이 쳐져야 했다. 소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절 두 번째 주의사항이 기록이 되는데요. 11절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곡식의 가루로 또는 곡식을 찌거나 또는 팬에 굽거나 기름에 굽거나 지지거나 튀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지만 여기에는 소금이 꼭 들어가야 했고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한사항,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 소제가 드려지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리로 되든지 곡식의 가루로 드려지든지 간에 어쨌든 소제도 앞서서 지난주 말씀 1장을 통하여서 본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요리된 경우에는 고운 가루로 빻거나 볶은 후에 기름과 향료를 넣고 나서 누룩 없이 잘 구워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예배드리려는 사람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곡식 아니면 그 요리된 것 그것들 중에 일부를 택하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렸습니다. 일부를 택하여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이 회막들 안에서 먹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부터 18절 여러분 보시면 이후에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도록 허락된 사실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앞선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드려진 이 짐승, 이 번제는요, 가죽을 벗기고 나서 피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불살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냄새로 올려진다. 모두 불태워졌던 것임에 비해서 2장을 통하여서 소개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 이 cereal offering은 그렇지 않고 그 가루나 아니면 요리된 것들의 일부를 택하여 그것을 태워 하나님께 냄새로 올려드리고 남은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에게 전달되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다. 여기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그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3절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는 것인데 이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지난주 말씀 통하여서 번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을 태워드리기 위한 제사장의 임무, 이건 말고 나머지 짐승을 데리고 오고 와서 잡고 씻는 모든 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다. 왜 제사장이 그래야만 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된 사람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직무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제사에 관여된 모든 더러운 것들, 잡일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고 오직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태워드리는 역할만을 한다. 제사장의 역할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제사장은 이처럼 특별한 사명을 지닌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명만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소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고 계신다, 부어주신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제물은 일부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바꿔 말해서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를 언급하는 이 히브리어 미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는요 소제만을 언급하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나라고 할 때에 레위기에서 봤을 때에는 이 단어는 소제만을 언급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 미나라는 단어가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소제 뭐라고 했죠? cereal offering,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만을 언급했는데요. 다른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 곡식뿐만 아니라 짐승을 드렸던 제사를 언급할 때에도 미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냐 하면요, 여러분 딱 머리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흥미롭게도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둘 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미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벨은 짐승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분명히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둘이 드린 제사를 공이 미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은 받으시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설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요. 이 단어의 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베지터리안이라서 고기를 싫어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육식주의자라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아니요, 히브리어는 공의도 제사를 다 미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료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억측이 좀 인간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는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론과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뿐만 아니라 다른 세팅에서 보면요. 다른 구약의 말씀의 세팅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뿐만 아니라 다른 세팅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5장에서 1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압 왕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공물을 바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 조공 공물을 바칠 때에 미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본문뿐만 아니라 비슷한 이런 유사한 세팅에서 주군으로 모시는 왕에게 제물 공물을 바치는 세팅에 이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예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살펴볼 때에 소재가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인 미나의 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 하면 우리는 이 소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관계에 대한 예배 제사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스라엘이 모압 왕을 섬길 때 드린 조공 곡물처럼 그것이 짐승이든 곡식이든 간에 이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둘의 관계가 딱 규정이 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든지 짐승을 잡아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위엄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식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미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11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감사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오늘 예배라고 하는 이 소제라는 단어를 일컫는 히브리어 미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곡식으로 드려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곡식으로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구워졌고 소금은 들어가야 되고 누룩은 넣지 말아야 되고 또 이 단어가 구약에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의미로 쓰여졌고 우리가 그런 배경 지식들을 통하여서 아, 단순히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것, 그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주군으로 모시는 왕에게도 바쳐졌던 그 상황을 설명했던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구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올려드리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의미가 소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곡식을 통하여서 이게 구워지든지 이게 팬프라이드 되든지 오븐 베이크드 되든지 쪄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누룩 넣지 않고 소금만 넣고 이렇게 구우면요. 여러분 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요새 현대의 예배는요, 우리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배의 주인공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 받으셔야 할 마땅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면 예배가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예배가 재미없거나 그 여러 가지 구조들이나 이런저런 것들에서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시스템들에 의하여서 그 의미를 온전히 가지고 있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예배, 인본주의적인 예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예배, 이런 것들은 예배라는 단어를 붙일 수조차 없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서 예배 못 드릴 만한 형편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정자들을 비판하며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값진 것, 귀한 것들을 예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예배인데요. 예배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한쪽에서는 인간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율법주의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정치 성향의 인간의 온갖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이것은 양쪽 다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익숙치 않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적용은 신약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이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한 방법, 인스트럭션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리고 그 산제사를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삶,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예배의 모습, 이러한 믿음의 삶은 단순한 헌신, 봉사 이런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에 오늘 모든 이런 프로세스들을 여러분께 다 설명드렸어요. 한 가지만 제외하고 소재의 모습, 곡식으로 드리는 것, 곡식을 굽든지 찌든지 팬프라이 하든지 오븐베이크트 하든지 가루로 드리든지 모든 것을 설명드리고 딱 한 가지 지금 남겨놨는데요. 아까 3절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목회자가 적절하게 공급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돕는 그들의 목회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밖에서 온갖 이름모를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선하고 그들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어찌 자기 주변 바로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제를 통하여서 이런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제사장에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목회자를 적절하게 돌아보고 그들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들을 잘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적절하게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명하신 이러한 명령을 인용하여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그의 마땅한 삶을 헌신함을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또 드림을 통하여서 보일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한 우리의 헌신 봉사 또 드림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나머지 섬김과 나눔으로 옮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돌아보시고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주변의 교우들의 삶의 모습도 돌아보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 받으셔야 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모형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누룩 없는 빵처럼 딱딱하고 소금밖에 안 넣은 떡처럼 딱딱하고 맛없는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불편하신 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예배의 원형이 예배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로서 꾸준히 유지되어서 여러분 주일의 예배, 여러분 삶의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온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